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한 절만을 우리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가르치기 원하시는 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혼을 얻는다, 혼을 잃는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명, 목숨을 얻는 것, 잃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살고 나서, 그렇죠. 생명이 있고 나서 무슨 명예도 있고, 뭐 학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또 뭐 예술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참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9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지에 대한 그런 이 어떤 기준을 어떤 그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마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실 그 인간의 그 생명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인 군자로서 도덕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경제, 무슨 정치,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다루는 것과 사람의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통치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rince of Life, 생명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아예 그냥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 그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특별히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명한 자격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 이 말씀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불못, 지옥,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는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생명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얻냐?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냐?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자격이 주어지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부분에 보니까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앞부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천국행 티켓을 따는 문제라면, 여러분 입장권이라는 건 뭡니까? 입장권을 여러분이 풍성히 얻어야 입장합니까? 아니면 그냥 입장권만 있으면 입장합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GV를 간다. 그러면은 그 영화 한 편에 예를 들어서 돈 만 원이다. 그럼 만 원짜리 티켓을 한 장 끊었으면, 그러면 티켓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그 만 원짜리 티켓이 풍성히 있어야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 티켓을 얻는 문제와 풍성히 이 누리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 또는 풍성한 삶, 이게 이제 영어에서 life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도 되고 삶도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섞었을 거예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삶 또는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뷔페 식당에 우리가 값을 낸 사람이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음식을 자유자재로 맛있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이 뷔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또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들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메마르고 또 푸석푸석하고 늘 뭔가 빠져있는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내 삶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도대체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뭐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가 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제가 생각할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사실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풍성한 삶을 자기가 살면서도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안 느껴지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채, 아, 나는 풍성한 삶을 못 살아,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마치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왜 피자 안 주냐 이러고 따지는 것과 비슷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해해도 한참 오해해서 그래서 나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풍성한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안락한 삶,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인 것으로, 풍성한 생명인 것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내 안에 그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즉시로 즉각적으로 척척 다 응답되는 삶, 아, 이게 풍성한 삶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 같은 분이어서 내가 10분짜리 기도 하나 툭 누르면은 뭐 이 응답이 하나 툭 떨어지고, 50분짜리 기도 하나 툭 누르면 좀 더 비싼 뭔가가 하나 툭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형상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 그렇죠? 1년에 두어 번은 파란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 외국 휴양지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는 뭔가 여유 있는 삶, 풍성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삶. 만약에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이라면 예수님 자신은 풍성한 삶을 사신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오신 분께서는 풍성한 삶을 도대체 살고 가신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죠?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고, 지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수년, 수십 년 동안 굴 속에서, 그 굴이 어떤 굴은 지하 1, 2층이 아니라 지하 뭐 20몇 층까지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빛을 못 보면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생활하고, 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뭐죠? 풍성한 삶이었나요?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풍성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왕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거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스러워지시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19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그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과연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이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유대 사회에 등장했을 때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보고자 침례자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친 들이죠. 들판이에요. 거기는 왕의 뜰과 같이 안락하거나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매일 그 연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의 침례, 즉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다면 그것을 풍성한 삶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왕의 뜰을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나갈 때 침례자 요한을 만날 수 있듯이 화려하지 않은 곳,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궁전에서 얻을 수 없는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화려한 옷과 호화로운 생활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방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꺼이 화려한 옷과 왕의 뜰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왕의 뜰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곁을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나에게는 왜 풍성한 삶이 없지? 나에게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이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집 가서 피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이제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적을 이제 베푸신 직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떡병자 써서 오병이어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빵이니까 이제 옥방이어죠.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는요. 어찌됐던 2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의 초반에서 그 이제 소위 오병이어 이제 기적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보니까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이분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좌를 이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제공하시는 무상급식 또 손을 얹어 치료하시는 무상의료 또 뭐 등록금 안 내도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이 무상교육 이런 무상 시리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무상 시리즈는 사실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있는 것에서 나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치가가 아 내가 당선만 되면 당신들에게 무상의료 해주겠습니다. 무상급식 해주겠습니다. 무상교육 해주겠습니다. 다 뭡니까? 다 사기꾼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뭔가 펑펑 쏟아져가지고 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저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 일단 그 눈앞에 있는 그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기꾼들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의 수준이에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 이거 뭐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 이거 무슨 양식일까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밥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은 뭘까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이 뭘 도대체 예수님은 의미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다 뜯어먹고 마시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으로 말씀하는 거다. 영적인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풍성하게 먹는 예수님 자신을 풍성하게 알고 예수님 자신과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빵을 풍성히 먹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안전한 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채 바람과 파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가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셨던 이 배에 함께 타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늘은 좀 쉴래 하면서 못해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은 이 예수님 일행의 배가 겪었던 이러한 바람과 파도 이런 건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험한 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파도와 바람을 겪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타지 않았다면 이러한 바람과 파도는 겪지 않았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그것이 잔잔해지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자연세계의 온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이 순종하는가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파도치던 것이 조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폭풍과 거센 파도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과 파도조차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폭풍과 거센 파도가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이 풍성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니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든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맞는다면 저도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은 대단히 좀 황당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까? 자충우돌하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일단 이 발을 내딛고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이러한 기질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냥 배로 올라오십시오 이런 마음만 있었다면 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잠깐 동안이나마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러한 체험은 도저히 그 평생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물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이 세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의심이 생겼을 때 빠져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익사이팅한 우리의 믿음 생활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떼었을 때 체험하는 놀라운 삶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누군가가 씻겨준 발에 상쾌함을 느끼면서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서 수건과 물대야를 들고 형제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우리 생각의 풍성한 삶은 우리가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어서 우리의 시중을 들 때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식사하는 것이 풍성한 삶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는 삶, 그것에서 그럼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이 인간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낮고 저 사람보다 비록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낮은 자세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의 발을 기꺼이 씻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때 풍성한 삶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주님의 본을 우리가 기꺼이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 방식에 따라서는 세상 방식에 따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을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예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틈에 끼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십자가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늘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내에서 뛰어나게 보이고 영적 거장처럼 보이고 성경 지식을 달달 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채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늘의 법, 하늘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희열, 그러한 쾌감, 그러한 기쁨,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머리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실제로 내 발을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순종이 없으면 풍성한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을 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러나 그 다음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순종이 없는 한 결코 그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딴 때보다 조금 짧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풍성한 생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삶이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 승진하는 삶이었습니까? 갑자기 주식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삶이었습니까? 땅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똥똥거리며 사는 그런 삶입니까? 똑똑한 아이 나와서 영어 말하기 대회 수학 경시대회에서 보란듯이 입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팔다리 왕성해서 국내외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풍성한 삶이었습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 없어서 무시당하지 않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많이 갖고 많이 배워서 갑질하고 다니는 것이 풍성한 삶이었습니까? 아무런 근심거리도 없고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풍성한 삶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껏 그따위 것을 얻게 하려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벌거벗겨진 채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에게 뺨따귀를 맞아가면서 개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사망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보다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형상이 조성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다다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늘의 삶의 생활 방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고는 결코 아무리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행한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제게 참으로 성경적인 의미의 풍성한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순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제가 이 부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